22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218페이지. 자, 타셨으면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전지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함이시로다. 그는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즉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직접 주인이 되셔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들을 수 있는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맞다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말씀 속에서 완전히 저희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순종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때 주님의 택한 귀한 사람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이 시간에 천군 천사를 보호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주인이 되시고 이 자리에 말씀의 권능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저는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무슨 날이었습니까?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죠. 부활절. 부활절 우리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각나시는 분, 생각 안 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창피해서 손 못 들지요. 예. 설교 제목과 뿐만이 아니라 설교 말씀과 그다음에 그 내용이 기억이 난다는 사람은 큰 축복입니다.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기에 씨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돌짝밭에 뿌리고 그 다음에 길가에 뿌리고 또 그 다음에 가시 덩굴에 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거기서 열매가 나는 것은 옥토에 뿌려져서 그래서 씨가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옥토에 뿌려진 것도 그것도 세 곳으로 나눠서 그것이 열매가 어떤 데는 아주 100배로 쫙 나고 또 60배, 30배로 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그 모습이었었는가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 이거는 그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자꾸 잊어버려. 그 나이 탓으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내 심령을 어떻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수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7장, 이게 흔치 않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요 다음 주일에 제가 물어보면은 그럼 글쎄요, 그 어디 갔었던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주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그 아테네, 히랍의 수도 아테네라고 그러죠. 여기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아테네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썼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잘 기억을 하시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으로 하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여기 17장 22절에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연결되는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훈련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래서 그 16장에 보면은 이제 그어그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로 그쪽으로 떠나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지금의 터키, 북쪽으로 해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꿈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급하니까 우리를 좀 와서 도와주셔.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 지금 마세도니아라고 그러죠. 그리스의 그쪽에 해서 이제 사람이 와서 와달라고 하는 바람에, 자꾸 그렇지 않아도 터키 그 동쪽으로 가는 것을 자꾸 막혀서 이게 웬일일까 그랬었는데, 꿈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와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영이 그렇게 했다라고 여겼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 16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순종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유럽 선교의 여행이 열립니다. 길이 열려서 이제 빌립보에서 리디아라고 하는 그 여자 비단 자주장사하는 옷감 그 물감 들여서 이제 로마 귀족들에게 파는 그런 일을 하는 리디아 루디아라고 그러죠.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이제 연결이 돼서,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신라하고 같이 감옥소에 붙잡혀 들어가서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감옥소에서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것을 이제 감옥 문을 열리는 바람에 그 간수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새롭게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이제 유럽 쪽으로 보내시는데, 그 다음에 간 것이 어디냐 하면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나오죠.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항상 가는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유대인들하고 항상 그들은 이렇게 argue하기를 좋아해요. 네가 맞냐 틀리냐 자기 주장을 가지고 항상 싸우는.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것에 아주 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자기의 그 해박한 성경과 그다음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다음에 구약의 성경이 연결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다음에 그 신약의 모든 것이 다 같이 풀어지면서 그것을 얘기했는데, 성령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귀가 막힌 그들하고 싸우려니까 힘들죠. 결국은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자기의 이모션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서 쫓아내죠. 가는 곳마다 이제 학대를 당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쫓겨가지고 그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가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조금 좀어그 데살로니가 사람보다는 조금 좀 나아서 그래도 얘기해 주면은 그게 구약 성경에 어디 있던가 하고 찾아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노블하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베레아에서도 역시 또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자그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인도한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아덴으로 갔어요. 아덴. 이 아덴이라고 한 곳에 이제 그 바울과 실라는 그쪽 먼저 그 베레아에 남겨놓고 바울을 인도했던 사람과 같이 이제 아덴 그 그리스의 그 헬레니스틱 그 컬처의 총 본산인 아덴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앞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 어디냐? 아,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게 뉴욕입니다. 그리고 도쿄고 서울이고 베이징이고 그리고 런던이고 파리고 이런데요. 이런데 가서 이제 바울이 거기에 있는 그 우상들을 보고 이제 너무너무 영적으로 격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깊은 뜻이 있어요. 한번 그 당시 상황을 지금 상황으로 같이 이렇게 겹쳐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덴에는 그 아덴이라고 한 것에 보면은 거기 우리가 그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은 그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언덕이 큰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그 팔테논 신전이라고 있죠. 팔테논 그 신전에 부서진 부분들이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헬라 문화와 철학과 그다음에 그 성 안에 그 부서진 우상들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큰 원형 경기장 같은 그 안에 신상들이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상 큰 전체 신상이 다 있는가 하면은 또는 그 반쪽짜리 그 흉상 가슴 위만 나와 있는 그런 흉상 이런 것이 그 당시에 한 300여 개가 그 가운데를 꽉 둘러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그 신상들을 모아놓고서 그렇게 그 우상 섬기기를 좋아한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그 역사학자들이 그 히스토리안들이 아덴 전체 아테네 전체를 둘러싸여 있는 그 모든 신상들을 합하면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 또 그것에 영향을 받은 로마 사람들 라틴 사람 그 라틴 컬처를 그 그레코 로만 그리스와 그 다음에 그 로만 컬처들을 가진 이런 소위 그 서양 문명의 시작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한 그 자기네들이 철학과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눈으로 보이는 신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느냐 하면은 물론 거기도 가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에 가서 이제 또 변론을 하고 싸우고 또 그 다음에 또 딴 데로 갑니다. 그 다음에 길가에 나가서 사람들 붙잡고 마켓플레이스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철학자들한테 갔어요. 그 에퀴퓨리언이라는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8절에 그 보면은, 에바구레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이상하게 썼는데 에바구레오 그 다음에 스토이고 이거는 에퀴퓨리안들하고 그 다음에 스토익 학파들이라고 하는 그 철학자들이에요. 그리스의 그 소크라테스와 플라토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 아주 그 그리스의 유명한 또 자랑스러운 그 철학자들의 철학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그 논리 사고 방식들을 이제 컨트롤 해오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340년 전에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에퀴퓨리안이라고 하는 이들은 무엇을 가서 증거하느냐 하면은 사람의 영혼은 물질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신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유물론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봐서 그래서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지상 그 인생의 목표는 그 행복이고 또 향락이다. 이렇게 이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르고 먹고 마시고 놀자 이런 저 철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리키고 따랐습니다. 또 하나 이 스토익 학파, 스토이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제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는데 그것을 주장해서 했는데 정반대적으로 신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 신이 이것이 그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지만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운명이 좌우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향락주의는 배제하고 그리고 우리가 도덕주의를 해서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자연을 항상 추구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런 그 자기 통제를 가지고 자연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데 실제 그 삶에서 아주 아주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주장들이죠. 그래서 이 영향이 이제 특별히 그 스토익 학파의 영향이 로마 사람들에게도 연계가 돼서 로마 귀족들이 이것을 많이 따르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 철학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그래서 이들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변론이 그게 쉽게 끝나지 않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싸우다가 또 쫓겨나죠. 또 쫓겨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너희들 사도 바울이 와서 하도 말을 잘하니까 너 말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언덕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 그 아레오바고를 The Hills of Mars라고 합니다. 화성신이 있는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내가 설교를 하라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헬레니즘의 상징인 바로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헬렌 그 문화의 심장부고 그다음에 모든 그 철학자들의 집합소인 그런 데 가서 이제 참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는 그 바로 사탄의 머리 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오랫동안 그 헬라 문화와 나중에 이제 그 로마 문화를 이제 전부 다 집중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자리에 올라가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본문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부연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이요 당신네들이 종교성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미신을 많이 믿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좀 굉장히 그 사도 바울로서는 불쌍히 여기고 좀 한심하다 하는 그런 뜻도 여기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미신을 믿는다 하면은 반응 좋지 않은 반응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리라. 그 23절에 이렇게 써집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의 그 시내 쭉 다니면서 그 다음에 그 아레오바고 오고 그 다음에 그 파르테논 신전 쭉 다니면서 봤더니 온통 가는 곳마다 그 흉상과 그 다음에 신상 전체를 이제 본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봤더니 이제 그 이렇게 그 단이 있는데 알타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밑에 봐서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할게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Unknown gods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역사학자들하고 신학자들이 그 유래를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 그리스에 많은 유행병이 돌고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그 단마다 여기다 이제, 향불을 놓고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지냈죠. 그런데 혹시나 우리가 빠진 또 신이 있으면 어떡할까 해서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것을 unknown God이라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그래서 거기다 또 제사를 지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걸 보고 한심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철학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머리가 좋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러는데 그런 머리를 가지고 unknown God에 알지 못하는 그 신에다 대고서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은 이건 너희들이 너무나 한심하고 영적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지만은 너희들이 영계에 대해서는 빵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좀 더 그 톤이 굉장히 강합니다. I will proclaim to you 하고 이렇게 그 성경에는 그 어조를, 그 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포하리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십니다.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머리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제 발달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러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그 마치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에게 그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해서 from him, through him, and to him 하는 그것을 아마 머리에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호흡과 그 다음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이 주위의 모든 환경이 바로 그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이 왔고 그의 축복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그를 통해서 그에게 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것은 그제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그 구약에 있는 그 스토리,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알기 쉽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구약 그 토라의 스토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 혈통으로 즉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후예다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서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즉 이제 그 인간들이 처음에는 그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 거의 900살 뭐 천년 가까이 살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그들이 이제 연한이 많이 이제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대를 정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 때만 해도 이제 150세 이렇게 살았죠. 150세, 170세.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습니다. 한 곳에 살다가 그 창세기 11장에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 이제 전 세계로 흩어 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기서 이제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제 표현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게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 돼.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그 희망을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을 많이 알고 철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알지만은 다 그것이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게끔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존 정글에 가도 모든 사람들이 그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무슨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로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너희들이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거동하며 있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그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이들에게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 생각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지금 있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머리는 좋은데 예수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아주 그 사도 바울의 고차원적인 이 표현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런데 자기네들의 그 시인들, 그 소설가, 고전 그 문학가 중에도 표현 속에 우리가 그 어떠한 신의 소생이라고 신의 아들 딸들이라고 아마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도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그 보이지 않는 신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은 그 신을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그 흉상 또는 그 신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언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주 여기 사도 바울의 이들을 몰고 가는 이 말의 그 논리가 그 철학자들도 꼼짝 못하게 이제 이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세대, 즉 듣지 못하던 세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없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딜하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전도하러 나가면은 사람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나오죠. 당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태어났던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 또 이순신 장군 또 그다음에 세종대왕 뭐 다 나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도 지옥 간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 아주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허물지 않는다 하는 얘기는 죄를 안 묻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살고 있던 그 도덕이 있었고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따라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자기네들이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이거에 따라서 내가 그를 따라서 지옥 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나예요. 나. 예?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그것을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천국을 가느냐 아니면 안 믿고 내가 지옥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네가 선택을 허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피할 수가 없이 이제는 꼼짝 못하고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도리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더 계속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이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한마디 안 하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 것을 쫙 다 표현합니다.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고. 자, 이게 이제 천하를, 온 세상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이제 대환란과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양과 염소의 심판을 하실 이것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즉 저 죽은 자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이제 부활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아, 이 사도 바울은 참 물론 성령께서 그것을 이제 다 아주 논리적으로 유대 철학자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나 또 그다음에 그 로마의 그 지식인들에게 이것을 반박하지 못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이제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헬라 사람들 또 로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것이 어제 그때의 사람들뿐만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수에.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은 이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그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대에 사는 사람들 믿음이 없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한 세대다 하는 겁니다. 악하고 믿으라고 이제 잘 전해도 믿지 않는 그러한 세대. 이런 세대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없고 또 옳고 그름의 판단이 쓰지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마 이사야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좀 그것을 생각을 하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사야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쩌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표현, 우리의 그 사회, 국가를 표현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그 한국에서 그 19대 그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선거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나 선거 끝나고 나서 이 북한에서는 그 대포동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죠. 그래서 그 실패한 그 내용들을 한국의 여당이 승리하고 또 그 북한이 실패하고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의 특별히 페이버를 주셔서 그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엊그제 교회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당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 사람들은 그 영어로 표현하면 lesser evil. 똑한 악한들이지만은 적게 악을 증거하는 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낀 것은 참 너무너무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와 그 다음에 그 한국 사회와 그 정당과 또 그 다음에 거기 그것을 이제 그 후보들을 투표하는 사람들의 반응 이런 그 본질들이 아주 우리가 그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전혀 그 인간의 이성과 어떤 교양과 그 다음에 어떤 그 깊은 뿌리 깊은 이런 것이 없이 이건 완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쓴 것을 단 거라고 단 것을 쓴 거라고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이런 거짓 속에서 완전히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그 모욕하는 그 블라스피밍 하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전파되고 사람들은 같이 끼끌대고 웃고 이런 것이 그대로 아주 정난하게 이것이 다 사람들 앞에 나눠지고 교회는 비겁하게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도 참 답답하고 그러한 오히려 이것을 진보적인 그러한 생각이다라고 그 정치에선 그 부추기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참 진리는 없고 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탄하고 같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하고 같이 춤추며 같이 그 광란의 그 어둠 속에서 뭐 떠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주 거기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을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 농담으로 해도 그렇게 헛말을 헌대면은 그 헛 얘기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지막 때 내가 다 기록을 했다가 이것을 천국에서 아니 그 어느 그 백보좌 심판대에서 거기서 너를 내가 심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굉장히 무서운 얘기. 이게 그 뭐 농담 삼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뭐 텔레비에서 나왔는지 아니면은 라디오에서 나왔는지 뭐 컴퓨터에서 봤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사람들이 같이 짝짝 손바닥을 치고 끼길거리고 한 것은 그 사탄하고 그 사탄의 영이 우리 여러분 그 지옥 그림 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봤죠. 그 텔레비에서 그 어두운 그 귀신의 영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영을 다 빨아먹는다 하는 것.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컨트롤 받고 그리고 따라간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철학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무지하다고 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면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 삶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감사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들의 그 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들은 우리를 자꾸 세상의 방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로 자꾸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생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그 인간들을 죄를 더 짓게 해서 그래서 그 교만과 죄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을 더 대적해야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벌써 인류 역사상에 한 6천 년이 지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일, 모든 인간들을 사탄이 사용하고 그리고 또 이용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실습 대상으로 속였던 그 인간들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총 집결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사탄이 인간들을 가지고 농락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아주 고차원적인 그러한 그 전술로 인간들을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신 하나님 이것을 보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고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제 그 사탄이 하와에게 그렇게 가르쳤죠. 근데 이것을 지금 이제 더 적극적으로 이것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거짓을 가르쳐줍니다. 이 거짓은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듣지 않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분별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정말 똑바로 깨어서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그대로 그냥 속여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뭐 날뛰는 종교 통합이고 그다음에 또 그 이단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하시는 것을 뺏어가는 그 마귀들의 그 술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의 영에게 넘어간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든 것이 한국이었었는데 그것이 어디 한국뿐입니까? 미국은 사실은 더 큰 스케일로 더 조직적인 그러한 음모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그 인포메이션을 그 세상 돌아가는 인포메이션을 그 뉴스를 통해서 그 미디어 그 뉴스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그걸 알아듣고 또는 이제 그 신문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메이저 미디어들이 전부 다 그것을 다 발표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들은 다 뺍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더라도 이것을 왜곡해서 그 보도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그 건강보험법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고 많이 그 인포메이션들을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그 IRS에다가 500 million 달러를 줬어요. 그래서 이 그 건강보험법 이것을 이제 앞으로 반대하거나 또 이것을 역이용하는 자들에게 이제 그 IRS를 힘을 부하죠. 그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이제 뒤를 따라가라 하는 그런 명령 되는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회에서 이제 새로운 법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 택스를 안 내고 그리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그 패스포드에 이거를 본부에서 미 국무부와 그다음에 IRS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래서 그 패스포드를 아주 무효화시키는 그래서 공항에서 딱 스톱을 해서 붙잡는 지금 그런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뉴스에 나오질 않고 있어요. 또 미국의 이 정부가 돈이 많죠. 빚이 많습니다. 빚이. 근데 이 빚 때문에 지금 그 유럽의 그 EU 거버먼트하고 또 이제 전 세계적인 그 경제 불황에서 이제 그 겪어내기 힘들고 또 중국하고도 이게 경쟁하기 힘드니까 FRB에서 미국의 이 빚을 지금 그 사들이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그 아주 고차원적인 높은 데서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보통 뉴스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는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부터 멀리 떨어지고 우리를 인간에게 의해서 컨트롤 당할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의 공격, 이것은, 이 세상, 인간과 세상 그 인간들의 지능과 과학과 발달, 과학의 발달과 이 컴퓨터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이런 것을 지금 이제 최고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제놈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인간을 다시 복제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이 권리를 이제 도전해오는 이것이 인간들의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크리스천들은 이걸 보면서 그 시편에 있는 기자 마찬가지로 과연 언제까지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계속 보고만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모습, 악한 과정에서 이것을 내가 얼마나 타협하고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타협하고 또 내가 끝까지 좁은 길로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세요. 전부 다 계십니다. 마귀도 요즘 지금 우리들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나 이제 다 CCTV가 다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이 그 셀폰, 그 한국에서는 핸드폰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또 한국에서는 이거 가지고 그 뱅크 트랜잭션도 다 해요. 예? 그래서 모든 나의 경제적인 그 인포메이션을 다 트레이스하고 모니터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들이 지금 그 테크놀로지 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 30절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고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의로운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테네에서 있었던 그 2000년 전에 지식층 그 철학자들 또 그 귀족들 그 사람들이 그 아리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의 그 설교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뭐 반응은 뻔합니다. 야, 듣기 싫다. 말쟁이가 얘기한 거 안 듣는다 하고서 다 쫓아냈죠. 쫓아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를 아니 어떤 목사가 어떤 그 전도자가 어떤 선교사들이 그 지금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아니면 그 월스트리트 쪽에서 아니면은 그 도쿄 한복판 가운데서 신주쿠 앞에서 또 서울에서 또 베이징에서 런던에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들 반응을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 Jew for Jesus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또 그 뉴욕에 그 브루클린 또 맨하탄 거기서 이 전도지 나누는데 욕하면서 그다음에 어떤 사람 돌 던지고 막 그러고 지나가죠. 예. 그런데도 그들은 Jesus loves you 하고서 그걸 계속 나눠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하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과 말씀을 배척하고 버린 사람과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1장의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을 나타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우는다고 그랬어요.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가 누굽니까? 로마 병정이에요? 그렇죠. 로마 병정이죠. 어찌 로마 병정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바로 말씀을 찔른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성경을 찢은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 오실 때 통곡하면서 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바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내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떤 나의 그 주장이나 또 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렸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에 달렸어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그렇게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아리오바고에서 그렇게 참 그 구약에 있는 스토리를 알기 쉽게 그렇게 간단히 전하고 그리고 이제 아덴을 곧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바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또 위험하니까 그를 데리고 바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떠난 그 뒷자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그 오늘 본문에서 33절, 34절에 보면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남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그 중에 몇 사람이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믿었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또 그곳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관원이 아니고 철학자가 아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여기선 지금 한 사람이 관원이라고 그러네요. 관원 디오누시오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여잔데 다마리스라고 하는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도 몇몇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세대 속에 사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악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사탄하고 같이 춤추는 이 세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리고 주님의 오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다음 주일에 뉴욕을 가고 또 그 다음에 그 워싱턴 DC까지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군사로 이제 결단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이 정말 소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종의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엄청난 싸움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커녕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상대로 해서 나와서 싸웠던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죠. 그 거기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거기에 45절과 47절 그 두 구절이 바로 아주 거기 핵심다는 그 구절인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제 지금 골리앗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그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좀 바꿔서 한번 이걸 얘기를 해봅시다. 너희들이 지식과 돈과 권력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 말씀만 가지고 너에게 가노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은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너희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무리로서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면은 태산 걷고 앞뒤 좌우가 꽉 막혔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손에게 붙이시겠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서 우리는 나가죠. 우리가 또 하나 위로받을 것은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은 내가 선택에 내가 달렸어요. 내가 이것을 기도해보고 갈게 하면서 이것을 질질질 끄다보면 그 다음에 사탄이 더 급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날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아들고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한 말씀은 일곱 교회에게 똑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둠 속에서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에 사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빛이 더 크게 눈에 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러한 세대에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끝까지 내 말씀 붙들고 그리고 너는 나만 따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할 때 너의 목에 지어진 그 무게를 내가 함께 함으로 쉽게 함으로 이것은 너를 가볍게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께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기록을 해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의 악한 자들이 미친 것처럼 아무렇게나 말하고 막말하고 그 다음에 참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같이 낄낄거리지 마십시오. 내 영이 혼탁해지고 귀를 씻어야 되고 눈을 씻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면 우리 그릇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입으로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영광을 드린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이제 서기 얼마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머지않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주일 예배를 나는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항상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탄은 이걸 아주 싫어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냥 루틴하게, 그래서 여기서 영을 빼고 혼을 빼고 그냥 껍데기 몸만 와서 앉았다 가라. 이걸 자꾸 마귀들은 우리에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죽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끝까지 우리는 살아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을 많이 하시고 진자는 그 벌써 이미 예수님 근처에 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모두 다 이기는 자 돼서 정말 이 악한 세상